우리나라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가슴 답답한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축구를 잘 못하는데 내가 잘 축구 군왕 축구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죠? 우리가 월드컵에서 남아공존에서 정말 믿기지 않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좀 위기를 맞고 있다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왜 공격을 하지 않는가? 그건 좀 신기하긴 한데 이거 왜 공격을 한 건가? 안 하던데. 아, 제가 축구 알못이긴 해요. 그런데 한 40년 축구를 봤는데 아니 뭐 공격하다가 역습해서 골을 먹던지 이게 희한하대. 왜 수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를 좀 의문이 있던 답답했던 경기였고 하지만 우리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32강으로 바뀌었잖아요. 옛날에 32강, 16강 어려웠죠. 하지만 이번에 48강이었기 때문에 32강 안에만 들면 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한국 32강 경우에스 빙고판. 지난 한 2, 3주간 우리나라 전국민이 이 빙고하느라고 아주 흥미진진하게 월드컵을 봤죠. 그 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역대 월드컵 중에 가장 많은 경기를 본 월드컵인 것 같아요. 야, 이런 것까지 볼 줄 몰랐네, 내가. 야, 이거 찾아볼 줄 몰랐어, 찾아볼 줄은. 무슨 씨, 호주, 파라과이 이런 걸 내가 찾아볼 줄 몰랐어요. 근데 찾아보게 만들어준 아주 놀라운 월드컵이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남의 나라 경기까지 이렇게 많이 볼 줄은 미처 몰랐다. 월드컵을 두 배로 즐기게 하는 깊은 뜻이 있었던 건가? 라는 생각마저 이제 들었던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아홉 가지 중에 세 개만 맞으면 한국이 32강 진출이었잖아요. 다 아시죠? 대한민국도 경우의 수의 강국입니다. 우리는 뭐 어디 가면 경우의 수니까. 경우의 수를 너무 많이 겪어봤다. 백전노장이야. 문제가 없어요. 아주 낮은 경우의 수를 뚫어요. 게다가 우리 또 게이머의 나라 아닙니까? 1% 미만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나라예요. 0.2% 그러면 훌륭한 확률이라고 막 3만원, 5만원 지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전혀 걱정이 없었거든요. 9개 중에 3개만 맞추면 32강이래. 완전히 야 이거 뭐 해자 중에 해자 확률이지. 슈퍼컴퓨터가 처음에 진출 확률 90%라 그랬어요. 걱정이 없었어. 깊은 뜻이 있었던 건가? 혹시 조삼위로 가면 만나는 팀이 좀 쉬워서 그걸 노리고 공격을 안 했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런 깊은 뜻이 있었나? 그래서 수비만 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습니다. 그런데 슈퍼컴퓨터만 믿고 있었는데 하나하나 X자가 늘어나더니 야 이거 진짜 이럴 수도 있나? 아니 아홉 개 중에 어떻게 하나 맞고 다 틀리니? 이러면 수능을 봐도 망해요. 아니야 적당히 맞아야 될 거 아니야. 확률대로 맞아야 될 거 확률대로. 뭔 확률이 아홉 개 중에 하나 맞았다고. 그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저도 이거 봤는데 아니 거의 뭐 70% 넘는 확률의 팀도 비기던가 지던데? 몇 개가 뒤집혔는지? 역배가 한 3, 4개 이상 터졌어요 여기 할 때. 그래갖고 말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탈락했죠. 말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올라간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확률을 뚫고 조별리그에 탈락했다. 슈퍼컴퓨터 믿지 마십시오. AI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AI 절대 믿으면 안 돼. 왜냐하면은 제가 이것 때문에 열받아서 AI하고 막 연구를 했는데 AI야 한국 32강 간 거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몇이냐? 순위를 알려줘 그랬더니 AI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진짜요. 지금 제가 한 건데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은 2020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조별리그를 당당히 통과하여 32강 토너먼트장 진출에 성공했기 때문에 탈락국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AI 함부로 믿지 마십시오. 이놈이 자료 함부로 AI 쓰면 안 돼. 얘는 개구리 왕눈이기 때문에 하면 안 돼. 야 어지간하면 내가 속겠는데 이거 너무하잖아.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랬지만 이 빙고판 덕분에 남의 나라 경기를 또 9개나 이렇게 찾아봤는데 역대 가장 많은 경기를 가슴 졸이며 본 월드컵이다. 근데 재밌긴 하더라. 빙이 돼서 보니까. 가나의 빙이 돼서 보니까 재밌긴 하더라. 갑자기 우리 편이 늘어났어. 야 이게 우리 편이 늘어나니까 나쁘진 않은데. 뭐 이집트 슛! 뭐 이러면서 보잖아. 그러니까 재미는 있는데 야씨. 그래요 뭐 재밌었으면 됐지 뭐. 공놀이니까 공놀이 재밌었으면 됐긴 한데 너무 빙의가 잘 되긴 하더군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 경우의 수를 못 맞추면서 빙고판 중에 하나만 맞고 나머지가 다 틀리면서 탈락을 했죠. 그리고 우리는 이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끝났다고 생각했죠?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가도 하는 거죠. 우린 바로 복수에 들어갔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지거나 함부로 비겼던 빙고판 말들 있죠? 여기 말들 모조리 다 32강전에서 현재 탈락했습니다. 제가 이거 기다렸어요. 중간에 마지막 경기가 어저껜가 있었어요. 어저껜가 그것까지 다 보고 그거 왔습니다. 모두 탈락했어요. 모두 요거까지 확인했습니다. 아 스페인은 올라갔죠. 가운데 동그라미가 스페인입니다. 역시 스페인이죠. 도와주었던 스페인만 살았고 나머지는 싹 졌습니다. 독일 갔고요. 일본 세네갈 스웨덴 가셨죠. 에콰도르 콩고 알제리 가나 가셨습니다. 남의 나라 탈락한 걸 좋다는 게 아니라 조별리그에서 말이야 잘해줬으면 여기선 두 개 나라만 힘 내줬어도 이게 동그라미가 됐으면 우리도 가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건데 그 말이야. 그래갖고 우리만 간 건 아니다. 앞으로 그 월드컵에 와서 대한민국 대표팀을 상대하거나 고춧가루를 뿌리실 팀들은 잘 생각하셔. 우리가 비록 공격은 안 해. 자꾸 수비만 하고 공격은 잘 안 하지만 물귀신 작전 이런 건 잘해요. 나 혼자 안 간다. 넘어져도 혼자 안 넘어져. 앞에 잡고 넘어지는 게 또 우리가 좀 이렇게 잘하는 거기 때문에 조심하시기를. 탈락했다고 방심하면 안 돼요. 덕을 쌓아요. 그죠? 덕을 쌓고 같이 가는 거 손잡고 같이 가는 모습 보였다면은 아마 모두 다 16강에 가셨을 텐데 참 그 안타깝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하여튼 뭐 이렇게 고춧가루까지 다 뿌리고 우리 할 일은 했다. 그래서 월드컵이 끝나고 이제 대표팀이 돌아왔는데 그 별도 행사 없이 조용히 귀국했다. 몇 명씩 팀을 나눠서 귀국했다. 그래서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수비 전술은 잘 짠다고. 뭐 과거에 옛날에 2012년인가? 월드컵이 뭐 그랬죠. 그때 14년에도 이 엿새에 호박엿 이렇게 던졌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기억나시죠? 공항에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새벽에 한 거 아니냐라는 말이 있었어요. 물론 축구협회는 이제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뭐 조용히 귀국을 했고요. 2014년이군요. 브라질 월드컵 당시 공항에서 이때 1무 2패인가? 뭐 아마 그랬죠. 그래서 엿새를 받았었는데 이때 박주영 선수 표정이 하필 이렇게 잡아갖고 엿 주워 먹은 거 아니냐라고 이 몹쓸 놈들이 그걸 또 퍼뜨려갖고 말이야. 나중에 박주영 선수가 슈퍼로브인가 거기 나오셔갖고 엿을 먹었냐고 주워서 이거 해명하는 방송도 올렸어요. 근데 잘 기억 못하시는 것 같던데. 하여튼 이 사진이 언제 찍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런 거를 피하려고 그러시지 않았냐.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도 감독님이 그때 홍명보 감독이었습니다. 이걸 한번 경험해봤던 감독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번에는 새벽 4시에 이런 걸 잘 피해서 하지 않았냐라는 루머가 있죠. 물론 축구 팬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근데 결국 돌아와서 홍명보 감독은 사퇴를 했고 그리고 급고 출국했다라는 뉴스도 있습니다. 기자회견이라 좀 하고 왜 이랬고 다음엔 이렇고 뭐 여러 가지 설명이나 해명 뭐 이런 걸 할 줄 알았더니 이제 급한 일이 있어서 출국을 했고요. 축구협회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굉장히 길게 올렸어요. 이렇게 변함없이 한국 축구를 걱정하고 사랑해 축구팬 여러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다 준비해 나가고 질타와 비난 모두 겸허히 듣고 정진하겠습니다. 각종 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뉴스완. 저는 그래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뭐 나는 아니겠지? 억측성 보도들은 전혀 사실과 다름도 안내합니다. 저희 협회는 앞으로도 축구 본연의 순수함을 지켜나갈 약속드립니다. 라고 올렸는데 요 사과문도 잘 보시면 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라는 평을 많이 듣죠. 다시 준비하고 정진하고 사실과 다르고 노력하겠다. 미안해 다시 잘해볼게. 뭐 이렇게 얘기한 건 비슷해서 뭐 책임 뭐 그런 건 없습니까? 뭐 이렇게 물었는데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사실 뭐 감독은 사퇴하고 미국 갔고 회장님이 책임은 미리 지셨습니다.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은 월드컵 직전에 미리 사퇴했다. 아 책임을 미리 졌다. 진 건지 안 진 건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월드컵이 끝난 뒤 축구협회장에서 물러나고자 한다. 그래서 책임을 미리 지고 미리 물러나서 공석이에요. 축구협회장이 공석입니다. 대표팀 감독도 공석이고 그래서 누가 책임을 지냐 뭐 이런 말도 있고 이건 진짜 빠른 것 같아. 차두리 선수 치살 속도보다 빠른 것 같은데 전에 미리 사퇴하는 확실히 그 조언해 주시는 이 옆에 그 있죠 도와주시는 분들 되게 이 판단력이 경제인들이 역시 이거 빠르다. 이게 미리 해서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이걸 책임을 물어봐야 되냐라는 이제 궁금증을 다 갖게 됐고 그래서 선 사퇴 또는 이제 사퇴 후 출국해서 책임자들이 빠져 있어서 축구협회가 지금 회장과 차기 감독 선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그냥 유야무야 되는 분위기예요. 심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다각도의 방향성인데 60일 이내 선거이기 때문에 앞으로 두 달 내에 갑자기 이제 또 선거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그냥 뭐 유야무야 되는 것 같으니까 아주 화가 나신 곳이 있어요. 극대노하셨어. 와, 이거 진짜 감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감정이. 어디냐? 요즘 JTBC가 월드컵 관련 기사 내는 거 보면은 야, 이거 제목 잘 지으셔. 역시. 따라갈 수가 없어. 공중파 여러분들의 이 제목 짓는 걸 따라가. 유튜버는 못 따라가. 저 저거 보고 힌트 얻어요. 제목 썸네일을 어떻게 할까. 야, 진짜 분노의 극딜을 아주 잘 지으셨어. 잘 지으셨어. 이해합니다. 이번 월드컵의 사실상 최대 피해자가 아니신가라고 생각을 하고 분노하시는 것도 이해하고 이렇게 그쵸. 개껌 날아와도 사과는 없다. 와, 이 제목 썸네일 따라갈 수가 없다. 개껌 날아와도. 그래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월드컵 최대 피해자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JTBC의 분노는 뭐 일견 이해가 됩니다. 현재 JTBC의 모그룹 중앙그룹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JTBC는 자율 구조조정 중입니다. 자율 구조조정은 뭐냐? 알아서 뭔가 해봐. 안 되면 너도 회생이야. 뭐 그런 거 비슷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역전 뒤집기. 진짜 마지막 작은 확률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8강이나 4강 갔어봐. 지금 전 국민이 으악 하면서 그 광고료가 으악 올라가면서 아주 난리가 났을 텐데 월드컵은 안 끝났지만 국가대표팀은 돌아온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뭐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 최악의 조별리그 32강전이라도 하지 한 경기도 못한 거랑 똑같죠. 당연히 큰 피해가 있었을 거고요. 분노가 이해되고 저 회생이나 자율구조조정은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 또 가슴 아픈 건데 최근 회생 절차를 봤던 홈플러스 있었죠. 축하할때 몇 번 나왔습니다. 법원 주재하에 이제 회생 절차를 했는데 얼마 전 7월 3일 엊그제죠. 엊그제 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회생하고 뭐 구조조정하면 기업들 다 살아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막연하게 보면 안 돼요. 그렇지 못한 기업이 훨씬 더 많습니다.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를 폐지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파산하겠단 말이에요. 물론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홈플러스가 이제 항고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회생 계획안 추가적인 자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살릴게요 라고 법원을 설득하면 돼요. 마지막 설득. 근데 법원이 거기서 야 아니야 너희 회생 계획안 실현 가능성 없어. 만약에 그렇게 판단하고 땅땅땅 친다 그러면 파산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 지금은 회생이기 때문에 홈플러스 계좌가 법원이 관리합니다. 동결이에요. 누가 돈을 함부로 못 빼요. 근데 파산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채권자들이 이걸 와서 뜯어먹는다는 소리입니다. 계좌가 열리고 자산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경매로 막 들어갈 거예요. 거기 있는 진짜 정수기 하나까지 다 경매에 들어갈 겁니다. 뭐 볼펜 하나까지. 다 팔고 채권자들은 다 갚아주고 뭐 남는 게 있으면 주주가 날아가질 텐데 남는 게 지금 상황으로는 많지 않을 테니까 거의 없다고 보면 주주는 사실상 뭐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사실상 공중분해되는 거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이 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가죠. 그러니까 파산이라는 거는 최악의 상황인데 너무 큰 기업이 지금 이제 파산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뭔가 백기사 같은 이런 자금이 추가 자금이 증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뭐 중앙그룹이나 JTBC는 탄탄한 뭐 대주주가 있으니까 이렇게는 안 가겠지만 어쨌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JTBC의 뭐 분노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황당한 상황에서 저도 출연을 했었던 한 유명 스트리머는 국대 감독을 지원하셨어요. 저 이거 농담인 줄 알고 누가 AI로 만든 줄 알고 가서 봤더니 이거 진짜 시던 것 같던데? 오, 이 채널에 가 저도 여기 출연 한번 했었습니다. 물론 뭐 스트리머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만 답답해서 내가 친다. 워낙에 축구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이제 많은 분이니까 그러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래서 보다 못한 정부도 칼을 뺐죠. 얼마 전에 뭐가 나왔습니까? K축구 혁신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최희영 문체부 장관과 박지성 FIFA 위원을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K축구 혁신을 위한 한시적 기구 K축구 혁신위 대한민국 축구의 앞으로 30년 여기에 달렸다. 여기에 달렸다. 대한민국 축구의 100년 대계가 나와야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갖고 K축구 혁신위가 현재 출범돼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축구만큼 많이 사랑받고 많이 지원받고 또 열기가 높은 종목이 또 있을까 싶어요. 사실 축구와 야구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스포츠라고 할 수 있으니까 대한민국 축구팀 숫자를 제가 알아봤는데 K리그1이 12개 이거 늘린다 그러죠. 14개로 늘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년에 K리그2가 17개 무려 팀이 29개 K3팀도 14개 뭐 K4도 13개 그 이런 동호회지만 그 뒤로는 K5, K6, K7도 있어요. K7 동호회 축구팀은 1000개가 넘던데 이 정도면 이렇게 많은 팀을 운영할 정도면 사실상 대한민국은 축구에 뭐 진심인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좋은 결과가 축구의 100년 대계가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외신들에서는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아시아 팀들의 부진한 성적이 대단히 유감이고 아시아가 축구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때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가 보여주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보여주면 되고 축구 문화가 부재하고 뭐 나왔는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보여줄게요. 아시아 호랑이가 누군지 곧 보여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외신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 건 또 이유도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번 월드컵은 좀 화제를 돌려보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시아 출전권이 굉장히 늘어난 월드컵입니다. 왜 늘었어요? 48개국 아닙니까? 아시아 팀이 역대 최대 9개국이 참가했어요. 예전엔 6개국이었죠. 그래서 아홉 개국까지 나오니까 야 이거 농어촌 전형 아니냐, 너무 뭐 축구 못한 나라 다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비판까지 듣곤 했어요. 물론 특정 국가를 뭐 좀 올려주기 위해서 뭐 이런 말도 있었지만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이전 형식으로는 진출이 불가능했던 국가들도 같이 출전을 해서 더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월드컵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시아 국가 9개 중에 단 2개국만 조별리그를 통과하는 대참사가 발생했어요. 16개국 떨어지는데 아시아가 7개가 떨어진 겁니다. 대한민국, 이란, 사우디, 카타르, 이라크, 우즈베키스탄, 요르단. 이란은 심지어 전쟁 중인데 제가 기억할 3문가였죠? 뭐 이렇게 탈락을 했고 7개국은 조별리그 탈락을 했다. 아시아 국 중에서 일본과 호주만 32강전에 진출했는데 대륙별 조별리그 탈락 국가 수를 보면 북반구에서는 사실 뭐 지금 일본 혼자 올라간 셈이죠. 이렇게 따지면 아시아는 9개국 중에 무려 7개가 탈락했습니다.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북중미는 3개, 6개 중에 3개국, 유럽은 16개 중에 3개국, 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이렇게 1개국 탈락을 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국가가 탈락한 곳이 이제 아시아가 되고 말았죠. 심지어 32강전에 올라간 두 국가, 일본과 호주도 32강전에 탈락했어요. 아시아 9개국 모두가 16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32개 국가가 16강을 했으니까 예전으로 치면 16강 진출에 아시아 국가가 하나도 못 올라간 거예요. 9개국이 도전을 했는데 모두 다 토너먼트에 올라간 두 국가마저 떨어지면서 아시아국 모두 16강에 실패했다라는 거죠. 반면에 대약진을 한 대륙도 있었는데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는 90%가 조별리그를 통과했어요. 10개국이 출전했는데 하나 빼고 다 올라갔습니다. 9개국이 조별리그를 뚫었어요. 잘하던데? 아니 잘해! 이번에 빙고판 덕분에 아프리카 국가들 경기 많이 봤는데 잘해. 왜 잘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잘해. 그냥 잘해. 말이 필요 없어. 그리고 대부분 유럽에서 활동하는 선수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10개국 중에 9개국이 조별리그 선을 뚫고 32강전에 올라갔다. 90%죠. 하나만 떨어졌다. 그리고 올라갔을 때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인구 52만 명의 아프리카 국가 카보베르데? 이거 들어보지도 못한 섬나라잖아요. 이런 카보베르데도 조별리그를 통과하는데 약체라고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최약체 아니냐. 최약체도 올라갔는데 아시아는 뭐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죠. 세 경기 무승부. 근데 막상 약체가 아니었습니다. 보셨죠? 무려 아르헨티나하고 붙었는데 야 아르헨티나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 메시의 아르헨티나가 붙었습니다. 메시가 골을 넣었지만 연장까지 갔는데 와 이 경기가 사실상 이번 월드컵의 현재까지는 최고의 경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름을 읽으면 안 되는 그 골키퍼 와 맨 오브 더 매치 MOM이 아닐까. 40세 노장 골키퍼 지니아 선수가 정말 미칠 듯한 선방쇼. 가서 보십시오. 하이라이트라도 보세요. 잘하더라. 40세래 40세. 오. 또 이거 해설자분들의 당황하시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이름을 계속 읽어야 되는데 또 게다가 저 구석에 잘 이 안 나오는 선수요 모르겠는데 이름을 계속 읽어야 돼. 오 이 선수 선방입니다. 선방입니다. 계속 하니까 이름을 해설자가 계속 읽어야 되는데 아 안 읽을 수도 없고 근데 계속 거의 뭐 맨 오브 매치니까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보면 이쪽은 아르헨티나는 메시고 카보르베르데는 지냐 선수 요 두 명만 계속 나온 그런 명경기 중에 명경기를 펼치고 정말 말 그대로 졌지만 잘 싸웠다. 그것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도대체 아시아의 축구 실력은 왜 모양이냐. 뭐 9개 중에 전원 탈락 16강 심지어 7개 국가는 조별리그 탈락. 옛날에는 이런 얘기 했어요. 축구의 미래는 아시아에 있어야 된다. 아시아에는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제프 블래터 옛날 피파 수장이었죠. 이런 분이 그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그 피파 수장 치고는 보는 눈이 없었던 게 아닌가. 그 20년 뒤를 못 보고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왜냐하면 사실은 2000년 초반에는 이럴 법도 했어요. 왜냐하면 2000년 초반에는 정말 아시아 축구의 미래는 창창해 보였죠. 일본과 한국에서 월드컵이 개막하고 한국이 뭐 거의 기적을 써 나가면서 아시아 호랑이 위험을 보여주면서 이번 세기에는 아시아에서 우승팀이 나올 거다 라는 예측도 있었죠. 물론 이번 세기이기 때문에 80년 남았네. 80년 내로날 수도 있다. 하지만 가까운 시기에는 지금도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죠. 외신도 아시아 축구를 굉장히 걱정하더라고요. 축구의 미래를 아시아가 주도하려면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많다. 한국의 부진한 성적은 지도자들의 책임을 묻는 계기. 이걸 왜 우리가 안 그래도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거 외신에서는 걱정만 해주시면 되지 않나. 안 그래도 우리가 아주 그냥 이번에 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축구의 문제점을 외신을 통하지 말고 우리 입으로 한번 들으려고 했는데 대표팀 감독이 급한 일이 있으셔서 미국으로 가시고 협회장은 안 계시고 뭐 해서 결론적으로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히려 협회장은 없고 감독은 저기 미국 갔는데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장문에 입장문에 업로드했습니다. 저 역시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만약 이런 경기를 지켜봤다면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선수도 힘들었던 경기라고 합니다. 우리만 보기에 남아공 경기 얘기하는 거죠. 보기에만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는 팬분들의 실망과 상처를 담아낼 수 없을 것 같아 그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 이제 부족하고 죄송합니다 라고 선수가 선사퇴 아니면 후사퇴 하여튼 지도자들은 어디로 가고 선수가 사과하는 신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이제 한국 축구죠. 많은 분들이 이제 화가 나셨는데 어떤 한 국가가 우리 보고 화내지 말라는 이런 글을 올렸다고 또 우리나라 언론에서 많이 화제가 됐어요. 전 세계에 그렇게 많은 국가가 있는데 상당수 국가는 월드컵 출전 자격조차 없다. 한국인이 그렇게 분노하면 중국 대표팀 얼굴을 어디에 둬야 되냐? 버럭! 하셨다는데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구나. 또 생각해보니 그럴 수 있겠네. 그쪽은 미안할 수도 있겠다. 우리는 가지도 못하는데 니네가 화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렇긴 하네. 뭐라 드릴 말씀 없는데 심심한 위로를 좀 드리고요. 중국 언론이 또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럽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은 팀 역사상 가장 형편없는 기록을 세우면서 침울하게 탈락했는데 한국의 곳곳에 격렬한 반응이 더 세계를 놀라게 했다. 한국인들은 냉정해야 된다. 왜 우리가 냉정? 화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그랬더니 여기는 이제 한국 증시가 그렇게 좋은 상황에서 한국 축구가 패배한 것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그래서 문과가 과학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에너지 보존 법칙이 거기에 쓰라고 있는 법칙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문과여도 야 저거는 이과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그 뭐 무슨 법칙이라니까 다 갖다 붙이면 되는 아니죠. 야 그거랑 에너지 보존 법칙이 어딨어. 무슨 연관이 있다고. 뭐 양자 꼬임인가? 뭐 그런 것도 아니지. 같이 이렇게 뒤집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인들에게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으니 너무 기뻐하지 말라는 깨우침이기도 하다. 뭐라는 거야. 본인이 이거 쓰면서도 무슨 소리인지 약간 헷갈렸을까. 그냥 뭐라고 하고 싶은 거지. 오케이. 자, 이제 궤도한테 과학을 배우면 될 것 같습니다. 문과적으로 너무 생각하지 말고. 물론 저걸 듣다 보니까 갑자기 좀 반성이 하기도 했어요. 축구보다 삼성전자에 더 진심이었던 그 모회사 직원들이 계셨는데 아 증시를 얻었으니까 축구가 이렇게 된 거다. 그래요. 삼성전자 응원하지 말고 축구를 조금 더 응원했으면 조금 더 좋은 소식이 있었을 텐데 아, 이 삼성전자 말이야. 한팅한팅 올라가는 거에 너무 이 진심이었다는 이런 문제 반성을 하고 축구를 조금 더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아시아 축구의 미스테리 하면은 이게 있죠. 인구 대국 두 개국이 아시아에 있는데 왜 이렇게 축구를 못하냐. 중국과 인도가 전 세계 인구의 뭐 얼마를 차지합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두 개를 더하면 거의 뭐 28억? 뭐 정도 될 것 같은데 28억이니까 어마어마한 인구를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축구를 못하냐? 중국은 월드컵 출전 한번 했습니다. 2002년에. 그때 한일 공동개최였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강자 둘이 빠지니까 그때 출전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인도는 왜 이렇게 축구를 못할까? 축구는 관심이 없냐? 14억 인구의 나라가 왜 축구 월드컵에 참가하지 못하냐? 퀴라소도 할 수 있다면 인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좀 신기해서 찾아봤어요. 물론 인도가 아직 국민소득이 올라오지 못하니까 많은 스포츠에서 두각을 못 보이는 건 이제 사실이긴 한데 국민소득이 좀 점점 올라오면은 두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압도적인 국민 스포츠인 크리켓에 밀렸다. 인도에서 크리켓의 위상은 유럽에서 축구의 위상보다 조금 더 센 것 같아. 거의 뭐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듣는 것 같아요. 모든 스포츠를 다 합쳐도 크리켓 안에 안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크리켓이 워낙 지배적인 스포츠가 되다 보니까 다른 스포츠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드문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인도 크리켓 스타 비라트 콜리라고 있다 그럽니다. 이분의 인스타 팔로워가 2억 7천만이에요. 물론 인도 인구가 이제 14억이니까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되지만 호날두 메시에 이은 스포츠 스타 팔로워 수 3입니다. 연봉도 장난 아니야. 몇백억 이상은 그냥 번다는 건데 인도는 글로벌 1위 압도적인 크리켓 강국입니다. 정말 크리켓에서는 뭐 양궁의 대한민국 뭐 그 정도의 느낌으로 압도적인 강국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얼핏 생각하기 아니 크리켓 인기랑 축구 재능이랑 뭔 상관이 있나. 둘 다 잘하면 되잖아. 물론 크리켓이 선수풀을 다 가져갈 수 있지만 그리고 인도에서 축구가 또 아주 인기가 없는 건 아니래요. 크리켓이 너무나 S고 나머지 이제 A급 스포츠들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정도면 나름 인기 스포츠인 것 같은데 요거를 또 물어보니까 요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통적으로 인도에서는 가사노동, 무용, 스포츠, 타인을 위해 공연하는 직업이 종종 낮은 사회적 지위와 연관되어 있다. 이건 인도 분들한테 직접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기사를 보고 제가 AI에 물어보니까 실제 그렇다는 것 같아요. 남을 위해서 공연하는 직업이 나의 지위, 사회적 지위야. 그러니까 우리 요즘 옛날에 뭐 광대, 천한 일, 뭐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약간 그런 느낌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인식을 깨고 우상이 된 직업이 딱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발리우드 배우와 크리켓스타라고 합니다. 크리켓은 왜, 이것도 남을 위해서 공연하는 거잖아. 크리켓은 상류층이 즐기는 스포츠래. 아, 영국이 즐겼으니까, 옛날 영국이 갖고 왔으니까, 영국은 옛날에 인도를 지배하던 나라고 상류층이 하던 스포츠다. 아, 근데 축구는 아직 거기 그 급에 못 올라가서 좀 뭐 이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신빙성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기사로도 나오는 걸 보니까 실제로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뭐 인도도 이제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이제 그런 게 희석이 되면은 아마 또 축구에서도 두각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중국 축구의 문제점은 뭐냐? 아니, 인도는 너무 멀어 잘 모르겠어. 말씀 잘 알아 그러고, 중국은 뭐냐? 도대체 뭐가 문제냐? 14억 인구, 세계 2위 경제대국, 파리올림픽에서 미국과 동률로 금메달을 40개를 땄다. 인도는 그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게 뭐 그렇게 압도적으로 많지는 않으니까 스포츠에 관심이 없다고 쳐. 중국은 스포츠에 미친 나라거든. 또 여기는 권위주의 독재 정권이니까 밀잖아요. 스포츠를. 국민들 이걸 위해서. 그러면 이걸 밀 정도면은 축구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왜 11명을 못 찾냐? 1억에 한 명만 찾아도 14명인데 한 명을 못 찾냐? 뭐 이런 소리를 듣죠. 그리고 중국은 당연히 인도보다 훨씬 더 축구에 열광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을 어떻게든 월드컵에 보내려고 하는 피파의 노력이 있다라는 믿거나 말거나 썰이 있는데,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아시아전용을 통과하지 못해서 이번에도 졌어요. 누구한테 졌더라? 인도네시아에 졌나? 하여튼 그래서 못 올라갔는데, 축구팬만 1억이라 그래. 축구팬만 1억. 축구에 정말 열광하는 대륙이다. 근데 왜 안 되냐? 참고로 2002년 중국이 월드컵에 첫 진출했을 때 1차전 코스타리카의 0-2, 2차전 브라질의 0-4, 3차전 튀르키예의 0-3, 0승 3패, 승점 0점, 득점 0, 실점 9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중국 분들이 보기에, 야, 이거 뭐, 야, 국가대표팀, 이거, 야, 이거, 야, 걸어와라, 걸어와, 니들은. 야, 수영해 와서 알아, 수영해. 뭐, 이런 말을 이제 들을 정도로 월드컵에서는 0 힘을 못 쏘고 있는데, 그 왜 그러냐? 첫 번째 가설은, 공부 때문에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아, 이거 동아시아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동아시아 애들은 또 중국에 마찬가지인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이 학업 부담 때문에, 축구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학업을 빠져서 못하는 거 아니냐?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외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중학교에 진학한 순간 학업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면서 운동 같은 거 뒷전으로 밀려야 된다?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하지만, 또 이 운동하는 사람은 또 운동만 열심히 하니까, 이거는 약간 한 10% 잘해야? 뭐 그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거지 않을까? 가장 유력한 거는 가장 유력한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축구가 어떤 경쟁을 위한, 스포츠를 위한, 이기기 위한 자 이런 용도보다는 중국에서는 이제 다른 쪽으로 많이 이용이 된다는 게 있죠. 중국에서는 지도자가 축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수록 실력이 더 떨어진다는 이제 놀라운 반비례 공식이 있는데, 관료들이 축구에 더더욱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많은 이 자금이 배분되니까 그걸 호로록 호로록 하고자 하는 뭐가 늘어난다, 심지어 부패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근데 야, 남의 나라 축구 보고 함부로 부패해졌다는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자 그랬는데 얼마 전에 중국 축구협회가 반부패 운동을 펼쳤습니다. 부패가 있나 봐요.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어요. 이게 몇 년 전에 했어. 그래갖고 부패와의 전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어떻게 나왔냐. 중국 축구협회는 전 국가대표 감독을 포함한 73명에게 영구 제명 처분을 내렸어요. 승부 조작 및 부패 혐의로 한 개 구단을 찾아낸 게 아니라 13개 주요 프로 구단을 징계했습니다. 야 무슨 두세 명 영구 제명이어도 이게 난리가 날 텐데, 게다가 한 명 한 명에게 이 의심이, 의혹 자체가 우리나라로 치면 말도 안 되는 의혹인데, 승부조작, 뇌물, 부패 대부분 이래요. 특히 가장 놀랬던 게 지난 2년간 국가대표 감독을 맡았던 리테라는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뇌물수수와 승부조작으로 20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전 국가대표 감독이에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상식이 안 통하는 거죠. 뇌물과 승부조작으로 20년 화끈하긴 하다. 요거는 20년은 마음에 드는데, 뇌물과 승부조작을 국가대표 감독이 하고 그걸로 선수를 뽑았다는 말이니까 얼마나 개판 오분전으로 안 굴러갔을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방금 전에 구단 징계 나왔죠? 얼마나 쎘냐? 중국 리그에 참가한 16개 클럽 중에 11개 클럽이 이번에 징계를 받았습니다. 부패에 걸려서. 승부조작, 뭐 도박, 뇌물 그런 거예요. 근데 16개 클럽 중에 11개 클럽이 걸리면 어떡해? 중국 10호 리그는 16개 클럽 중에 올해 무려 9개 팀이 마이너스 승점을 받고 시작합니다. 9개가 마이너스야. 뭔지 몰라도 마이너스 10점 받은 데도 있고 뭐 마이너스 5점 받은 데도 있고 그럴 거예요. 16개 중에 절반이 음수에서 시작합니다. 반부패 조사에 걸려서. 기존에 우리가 의심했던 게 어느 정도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하고, 한마디로 이제 중국 축구도 이런 걸 통해서 자정을 하자, 그래서 뭔가 뭐 경쟁력을 갖자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 걸린 팀 중에서 가장 좀 황당했던 팀을 보면 최근 3시즌 연속 우승팀인 상하이 포트가 걸렸다 그럽니다. 상하이 포트가 최근 이건 몰랐는데 3시즌 연속 우승팀이면 굉장히 강팀 아닌가? 국내 최고 강팀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위반 사유가 승부조작 도박 뇌물수수야. 야씨. 야, 승부조작 뇌물 도박 뇌물수수를 3시즌 연속 우승팀이 이걸 했다는 게 대단하지 않나 생각하고, 베이징 고안, 이거 유명한 팀이죠. 이 팀은 저도 들어봤는데, 이 팀도 이번에 승점 5점 삭감을 시작한다 그럽니다. 역시 위반 사유는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이 팀은 뭐 이 팀은 뭐 이렇게 안 나오고 전체적으로 뭉그러뜨려 나왔는데 이 중에 뭔가 걸린 거죠. 중국도 뭔가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생각이 되고, 일본 얘기를 보면 일본은 그래도 아시아에서는 장기간의 계획과 철저한 시스템으로 가장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일본은 2050년 이전에 월드컵 우승을 목표로 100년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잘 싸웠어요. 네덜란드 2-2, 튀니지전 4-0, 스웨덴전 1-1 승임으로 조별리그를 통과를 했죠. 이 아시아 팀들 중에서는 가장 경기력이 좋았다는 평가를 많이 듣고, 오죽했으면 자국에서는 이런 밈까지 돌았어요. 자신들의 감독, 일본 감독 모리아스가 데스노트를 적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저 감독이 경기 중에 뭘 자꾸 적는데 그럼 뭐가 잘 됐나 보지? 뭐 적으면 갑자기 선수가 저쪽 상대 선수가 달리다가 넘어지고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럼 뭘 적으면 잘 되는가? 이거 저 데스노트 아니요? 라고 해서 뭘 이런 민까지 돌 정도로 자국의 팀에 대한 이제 경기력에 좀 어느 정도 만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강팀 많이 잡아냈죠. 브라질도 이기고 했잖아요. 진성 경기할 때는. 자, 그래서 월드컵 시작 전부터 목표는 우승이다. 세계 챔피언 8강도 아니고 4강도 아니고 우승이다. 그리고 32강을 진출했기 때문에 일본 현지는 월드컵 열기가 엄청나게 역대급으로 뜨거워졌다 그럽니다. 카타르 월드컵 당시 대비 유니폼 판매량이 29배 급증했다. 완전히 폭발적인 열기. 그냥 우리 치면 막 광화문에 나가서 막 이런 걸 할 수 있을 정도로 열기가 확 올랐죠. 그리고 상대는 누구였습니까? 32강 상대 브라질. 분위기는 일본이 마치 브라질을 꺾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이변이 곧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때 일본 선수들 인터뷰하는데 자신감이 넘쳤어요. 브라질은 과거의 강팀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요. 왜냐면 얼마 전에 자기들도 뭐 이겼다 이런 거죠. 옛날 과거의 강팀이니까 별로 무섭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이 기세가 엄청났어요. 물론 브라질 선수들은 요 표정으로 웃고 있었고요. 웃고 있었는데, 물론 저렇게 기세는 있었지만 실제로 돈을 거는 예측 사이트에 가보면은 돈으로는 뭐 브라질 승리가 압도적이었죠. 73% 압도적인 탑독이었다고 할 수 있고, 일본 승리는 27%, 7-3 이 정도가 나왔던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젖잘싸가 됐긴 했는데, 전반전에는 잘 싸웠죠. 선제골도 넣고 잘 싸웠는데 후반전에는 너무 수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방코트 경기가 사실 나왔고, 후반전이 좋지 않았어요. 전반적인 뭐 기록은 완전히 뭐 브라질 쪽으로 넘어가 있었지만, 어쨌건 브라질한테 2-1로 진 것만으로도 우리는 잘못하면 4-0이 될 수도 있는데, 요즘 분위기로는 4-0이 될 수도 있는데 뭐 2-1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상대가 지금은 좀 아니지만 과거에 최강이라고 불리던 브라질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뭐 어느 정도는 젖잘싸라는 표현을 많이 들었고, 일본은 이번 대회를 포함해 3개대 연속으로 토너먼트에서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패배를 맛봤다. 희한하더라고. 요즘 일본 축구팀은 항상 선제골을 넣어 그리고 쳐. 우리나라 축구팀은 항상 선제골을 먹어 그리고 쳐. 결과는 같은데, 야, 선제골을 말이야. 먹고 지는 것과 넣고 지는 것. 뭐가 더 좋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지긴 쳐요. 둘 다 비슷한데, 우리는 선제골을 먹고 큰 점수차로도 많이 지고, 쟤네는 뭐, 희망을 준 다음에, 보통, 이제 후반전에 지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또, 일본 하면 요즘에 각 나라들이 놀리는 게, 너희들은 항상 지면 청소하고 가지. 요거, 옛날에 일본의 앞선 시민의식을 보여준다. 그래서 막 칭찬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일본 이 응원단들이 더욱더 청소를 열심히 하고 쓰레기 갖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결국엔 뭐 그거 이상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죠. 보면 16강 탈락, 32강.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16강 진출을 못하고 이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월드컵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조금 보여드리면, 축구 강국들은 현재 축제 분위기 그 자체입니다. 이번 월드컵은 재밌는 것 같아. 개인적인 생각에. 보통 스타들이 힘을 못 쓰는 월드컵들이 있거든요. 이름값이 있는데 골을 못 넣어. 근데 이번 월드컵은 유명한 레전드 스트라이커들이 골을 많이 넣어. 음바페, 메시, 뭐 홀란드, 뭐 케인. 아, 케인 이번에 기가 막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잉글랜드를 살리는 골을 넣고, 뭐 덤벨레도 그렇고, 뭐 비니시우스도 그렇고, 스타들이 활약을 많이 해줘요. 그 중에 충격적인 걸 몇 개 보여드리면, 이게 충격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전차군단, 예전에는 항상 월드컵 4강, 기본이 월드컵 4강으로 불리던 전차군단 독일이 못해도 8강, 또 졌죠. 파라과이와 승부책에 또 져서 또 탈락을 했는데, 독일의 가장 최근 월드컵 토너먼트 승리는 언제냐? 2014년이라고 합니다. 결승전. 12년 동안 토너먼트 승리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독일 사람들도 지금 바로 감독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감독을 바꿔야 된다. 책임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더니 독일 국대 감독이 사임하지 않겠다. 월드컵에서 탈락했지만 난 사임하지 않겠다. 나겔스만 감독인데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함부로 또 해고할 수 없는 게 나겔스만 감독의 남아있는 기간 연봉이 위약금이 170억이었다고 합니다. 170억을 포기하고 경질을 하냐 아니면 유임을 시키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었죠. 그랬더니 한때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이었던 독일의 클린스만이 파라과이에 패배한 일은 정말 참담하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 누구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야. 그러면서 코칭 스태프부터 독일 축구협회까지 다 책임져야 된다. 모두가 이 참사에 일조한 것이다. 라고 굉장히 일침을 세게 날리셨습니다. 이걸 보니까 아마 그 본인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이 아닐까. 과거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하셨죠. 그래서 원격 지도라는 놀라운 새로운 지평을 열어서 독일에서도 한국 대표팀을 충분히 지도할 수 있다. 뭐 그랬다가 아시안컵에서 이제 거시기거시기해서 결국 엄청난 해임 위약금을 받고 해피해피 하시는 뭐 이런 뭐 경질이 되셨으니까 이런 게 있어서 아마 조언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독일은 어떻게 돼 있냐? 독일 수사당국이 월드컵 조기 탈락 이틀 만에 독일 축구협회가 연루된 비리 의혹 수사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무슨 비리인지 모르겠는데 야, 독일 축구협회도 이런 게 있나? 그리고 독일 축구협회는 초대형 120억의 위약금을 지급하고 감독과의 계약을 이제 종료했습니다. 와, 120억. 또 몇 나라 더 보여드리면 오렌지 구단 네덜란드 승부차기로 32강 광탈했죠. 모로코와의 졌는데 모로코는 지금 16강전 아까 이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강까지 올라갔죠. 오, 네덜란드가 모로코에 지니까 완전 이변 아니냐? 모로코의 피파 랭킹이 6위라고 합니다. 와씨. 지난달 4강 팀 아닌가? 엄청난 강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네덜란드 피파 랭킹도 높았다. 우리가 잘 못 들어와서 그렇지. 6위 팀이었고요. 네덜란드에서도 비판이 많아요. 이번에 32강 전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어디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수비진을 너무 많이 5백 수비진을 펼쳐서 너무 수비적인 전술이 아니냐, 니들이 저 동방의 어느 나라냐, 공격 안 하냐 라는 이제 비판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철저한 계산 속에서 그 말이야 빙고 잘 맞추려고 수비를 공격을 안 한 거지, 너희는 토너먼트는 열심히 해야지. 이번에 수비 조교에서 져서 비판을 많이 들었다 그러고, 게다가 네덜란드는 좀 억울한 게 있어요. 이 나라는 월드컵 3연속 승부차기 탈락. 야, 이거는 뭐지? 3연속 승부차기 탈락. 승부차기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3번 연속이면 한 번 두 번은 모르겠는데, 야, 이거는 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8분의 1 확률, 12, 이 한 번 승부차기가 2분의 1이라고 치면, 야. 자, 그래서 승부차기 연습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결론적으로 이번 월드컵은 축구 강국들의 이 충격적인 탈락이, 잠깐만 잘못됐습니다. 이상한 나라가 하나 있네요. 축구 강국들의 충격적인 탈락이 이어지면서 역배가 속출한 그런 아주 재밌는 월드컵이 되고 있지 않나. 뭐 독일, 네덜란드, 한국 다 뭐 이런 강국들이 이제 줄줄이 떨어지면서, 여기는 뭐 유럽의 강국, 여기는 뭐 아시아의 강국. 다음에는 이 나라들이 이제 정신 차려갖고 다음 월드컵에서는 이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내 마음속에 강국이면 된 거지 뭐.